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깨뜨려 주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종윤 권사님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저기 유아방으로 가셔도 됩니다. 허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예, 나가셔서 유아방으로 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의 본질이 어떤 세상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지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책입니다. 인간이 어떤 사람, 어떤 정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성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또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세상의 본성을 알려면 성경을 보시면 합니다. 다 나와 있고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문학 책 중에서 아주 근본적인 가장 놀라운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 많이 연구하세요. 또 공부하세요.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인지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래서 네 가지 말,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흰옷이, 흰 말을 입은 흰 말이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이것은 정복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 가운데 정복욕이 있어요. 난 정복하고야 말 거야. 이기고 또 이기고야 말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지면 안 돼요.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특징은 하여간 어떻게든 이겨야만 해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분쟁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요, 거짓말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세상이다 하는 것이요. 그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죠. 붉은 말이 나왔을 때 평화가 제거된 세상,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특징은 전쟁이에요. 지금도 뭐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휴전 상태죠. 북한에 우리의 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화 없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평화로울까? 싸움이 없는 곳 없을까? 어디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곳 없을까? 어디 가면 인간관계 부딪히지 않는 곳 있을까? 어디 없을까? 병 없는 곳 있을까? 없어요. 세상에는 평화 없어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그랬죠. 기근이요, 배고픔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원은 항상 한계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땅의 자원이 막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면 누군가 배고프게 돼 있어요. 내가 두 그릇 먹으면 누군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빈익빈 부액부에 결핍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요. 먹는 것 뿐이겠습니까? 모든 면에 결핍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귀다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먹겠다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 배부르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지난밤에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잔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이 넘어요. 기근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결국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자꾸 지우고 싶어해요. 사람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래 살 것입니다. 죽음도 정복될 겁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살 준비하십시오. 물론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온 땅에는 죽음이라는 지뢰가 가득 찼어요. 집안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언젠가 우리는 다 그 죽음에 삼킨 바 될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특징이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순교도 당할 수가 있는 세상이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항상 이걸 물어보셔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좌우를 살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길을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길이고요. 그걸 순교하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걸 묻지 않아요. 상황이 어떠냐를 생각해요. 항상 사정이 어떠냐를 생각해요. 그래서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교는 말씀에 대하여 하루씩 순종하는 게 순교자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데려가지 않고 오래 남겨둘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사람은 순교자로 살아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집니다. 오늘 보십시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네.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말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자, 지난주일날 말세와 말세 지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오기 전에 마지막 날 큰 진노의 심판이 있는 그날을 말세 지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요 말세 지말을 향해 가고 있죠. 모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류는 얼마 안 남았다. 이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그 이화여대 그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그 사람 철저한 진화론자고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2100년이 안 돼서 2050년까지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인류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까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노의 큰 날은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진노의 큰 날을 얘기해요. 그 날은 올 것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에이 설마 오겠어? 뭐 종교계에서나 그렇게 얘기하지. 아 그런 날은 없어. 근데 모든 현상들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슈퍼 엘니뇨가 올 가능성이 90%래요. 올해 2018년에 그때 엘니뇨가 왔을 때 최고 우리 남한 온도가 홍천이 41도까지 올라갔대요. 서울은 39.5도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엘니뇨거든요. 비가 똑수같이 오죠. 이게 점점 더 생태계 파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나팔, 일곱 나팔재앙은 뭐냐면 생태계와 자연계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노의 큰 날은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어요. 그날은 오고 있는 중이다. 언제인지 모른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언제라도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할 것 없을 만큼 지금은 끝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 뭐라고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 땅에 왔는데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7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다. 그게 7장 얘기예요. 그래서 6장에는 인이 떼어지는 얘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찾는 이야기,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이마에 도장을 찍고 너는 내 거야 하는 그 장이 7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자연계 생태 파괴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중이시다 하는 내용이 7장 내용인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 하나님이 인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지상교회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와 셀 수 없는 흰 무리의 숫자는 같은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14만 4천이냐? 사실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왔죠. 뭐 신천지가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마띠아 성전 그래가지고 막 성전 이름을 이렇게 써놨는데 신천지에선 14만 4천에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막 성경 구절도 한 천 구절을 외우게 만들고 뭐 시험 보고 그래서 통과하면 너 14만 4천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신천지뿐 아니에요. 그런 유사한 종교 집단이 많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와라. 근데 사람들이 그게 맥혀요. 야,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봐라. 14만 4천이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들어와라. 얼마 몇 자리 안 남아서 빨리 들어와.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에 도모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14만 4천은 무슨 뜻이냐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파가 나오죠. 열두 지파가 뭐 유다 지파, 뭐 루벤 지파, 아셀 지파, 지파마다 몇 명, 몇 명, 몇 명에서 이렇게 전체가 14만 4천이다 그러죠. 자, 이 지파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쭉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참 이스라엘 열두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지파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열두 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이 교회야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열두 지파입니다. 구약시대 열두 지파의 12배. 그 당시에 그 숫자가 아니라 12배 곱하기 천문학적 큰 숫자 천, 그래서 14만 4천으로 이건 철저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몇 명이냐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정체와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복된 사람들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이것은 몇 명이냐는 숫자에 초점 맞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민 맞은 사람이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왜 하필 이마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이마입니까? 손에 맞아도 되고 뭐 등에 맞아도 되고 가슴에 맞아도 되는데 왜 꼭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고요? 이마는 뭐냐면 정신이란 뜻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 어영부영, 흐지부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실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정신이 좀 투철해야 돼요. 신앙 정신.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믿거나 그러면요 쉽게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서 쉽게 흔들린단 말입니다. 신앙 정신이 투철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 사상으로 꽉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적 심지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야. 제가 교인들을 볼 때요 어떤데 헷갈려요. 아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것도 어떤 때 보면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이 사람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딱 신앙의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주일은 그냥 지켜야 됩니다. 십일조는 그냥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럴까 저럴까 없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그러면 이 14만 4천 이마에 인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수를 세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원수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인원을 세라. 다시 말하면 숫자를 세놓은 이유는 이들의 병적 관리를 위함이에요. 이들은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지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지파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볼 때 전쟁 때 항상 앞서는 지파가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단지파가 보면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단지파의 땅은 블레셋 땅 옆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단지파가 블레셋과 싸움을 거절해요. 아 싸우기 싫어. 아 그리고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가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치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파의 땅을 버렸어요. 싸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지파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요. 신자는 이마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 싸움을 거절하면 메시아 전쟁을 거절하면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대적은 셋입니다. 무엇과 싸울 것이냐? 셋과 싸워야 됩니다. 아시죠? 첫째, 마귀예요. 두 번째, 세상이에요. 세 번째, 자기 자신,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셋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고백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할 때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적은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가 스스로 막 이렇게 그 뭐 뿔 달린 그런 영적 존재로 나타나서 괴롭히질 않아요. 반드시 마귀는 바이러스 같아서 숙주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숙주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나면 코로나 걸리죠.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바로 그렇게 원수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마귀 역사에 넘어가서 시험 들거든요. 항상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마귀다. 거짓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분열의 영, 음란한 영, 그런 영과 우리가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과 싸우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옳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있어요. 그들이 만든 유행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유행, 하나님 떠난 사상, 하나님 떠난 이념, 그 세상 풍속에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났을 때 항상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 때가 좋았는데,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는 수박도 있었는데, 거기는 참외도 있었는데, 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 때가 진짜 행복했었지.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유행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MZ세대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뭐 유행 안 따라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다 이거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입을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 따로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따라 있고요. 그런 걸 따라가려고 그래. 따라가려고 그래. 부모는 그걸 또 채워주려고 그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과 우리는 부딪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삶, 그걸 걸어가라는 얘기죠. 세 번째 대적은 내 속에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 사랑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마음.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는 나를 건드리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나를 건드려.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나와 싸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부인해야 됩니다. 쳐서 복종시켜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 죽이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자꾸 나 하나 이러고 다녀요. 다니면서 나 하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 나 하나 나 하나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이게 메시아 전쟁이에요. 메시아 전쟁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총 들고 나와서 누구 싸워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14만 4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자, 이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 입었어요. 이 흰 옷은 뭐라고 그랬죠? 흰 옷은 웨딩드레스라고 그랬죠. 우리는 흰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웨딩드레스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신부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신부로서 큰 환난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결하지가 않아요. 진짜 고난에 처하면 그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정체가 드러나요. 언제 정체가 드러나냐면요 편안할 땐 정체 안 드러나는 게 다 가면 쓰고 살아요. 사람 다 신사적이죠. 사람은 다 사람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고난에 딱 부딪히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편안할 땐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얼굴 보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원래 얼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올 때 어떻습니까? 가장 멋진 얼굴로 오죠. 가장 친절한 얼굴로 와요. 근데 고난을 딱 겪으면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나를 몰랐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고난에 딱 닥쳐보니까 내 정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몰랐던 내 정체, 가족도 몰랐던 내 정체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데 흉측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 보면요 그때부터 본질을 생각해요. 막 처음에는 건강할 때는 막 이런 욕심도 부리고 저런 욕심도 부리다가 병에 딱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예전에 저기 충대 어린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었어요. 아이 하나가 백혈병 걸렸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부모가 그래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원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야. 아이가 백혈병 들어보니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남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기만 하면 좋겠다고 일생 동안 책 한 권 안 봐도 된다고 건강만 하면 좋겠다고. 이게 본질의 나옴이에요. 우리는 거품 속에 살아요.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욕심 속에 살아요. 우리는 굉장히 괜찮다고 살아요. 근데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한 통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부인의 말이나 남편의 말은 결국 하나예요. 뭐 말이 다릅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고 한 통속이에요. 똑같아요. 부인과 남편은 똑같아져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뜻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통속 돼야 되잖아요. 아, 저 그리스도 신부구나. 아, 그리스도 말하는 게 똑같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 통속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 뭐가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신부는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연단, 고난을 통한 연단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진짜와 가짜가 딱 나눠집니다. 딱 나눠져요. 고난 딱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고, 에이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못 이겨요, 에이 몰라, 가짜예요.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나눠요. 솔로몬 얘기 있죠. 솔로몬이 재판하는데 두 여자가 왔습니다. 애 하나를 잃고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 잘라서 각자에게 나눠주라. 어떻게 됩니까? 가짜인 사람은 아 정확합니다, 공평합니다, 의롭습니다, 자르세요. 진짜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 공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 주세요. 본질이 나오는 거죠. 숨겨진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다. 하나님이 요거를 알고 싶어서 환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 속에 집어넣는, 환란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숨겨진 그 사람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장 속에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환란 가운데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환란을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욥기가 그 얘기잖아요. 고난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다는 것.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생명수 샘에 물을 주고 뭐 뜨거운 것도 없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때 클라이막스예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자, 에스겔 9장 4절에 여기 보면 인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자, 성읍에서 순행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표 없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하나님의 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신 사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하여간 남들에게 오해도 받고 하여간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런 눈물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안아주세요. 그런데 자기를 돌이켜보세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수 잘 믿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만 들 것 같아요?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고 옛날을 생각해 볼 때 참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구나. 아, 그때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구나. 참 죄송하다. 나중에 점점 그게 커지니까 그렇게 돼. 야, 이거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내가 이렇게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다. 그런 생각 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막 가슴이 이렇게 조이는 때가 없으셨어요? 저는 가끔씩 가슴이 조여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요 진짜 말씀 그대로 순종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인 받았으니까 아, 이제부터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난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만 살 사람 몇 사람 돼요?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앞에 내 삶이 비춰지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너무 못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막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맨날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득 눈 떠보니까 주님이 나를 품고 계세요. 그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소리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하나님, 다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넘어지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온 통곡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다 같은 죄인인데 완전하지도 않은데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의 얼굴 봐야지. 근데 그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살다 주님 앞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그러다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 얼굴 보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마음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맨날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저는 이게 베드로의 눈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죠. 딱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배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나 저 예수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딱 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통곡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의로움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세리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고개로 못 들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님 나 백성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종입니다. 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깨진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의 애통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너를 내가 구원했어. 이거요. 이거요. 그래, 너 의로웠지? 자격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널 받아주면. 아니, 넌 틀렸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 자격 없어요. 하나님, 자격 없어요. 그, 거기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기록 못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이 뭘 감사해. 나 의롭게 산 천국 당연히 가는 건데 자격 없는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를 받아주시다니요. 나를 받아주시다니요.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버려 두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이요, 이게.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져보셔야 돼요. 막 가슴이 막 초일 만큼 아파서 순종해드리지 못해서 아파서 깨진 마음으로 나올 때 그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돌아보는데 근데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